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국가안보팀과 북한 문제 등 아시아 전략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초 중국이 무역에서 한 해에 수천억 달러를 벌도록 허용하는 등 북한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 6월 가족과 함께 방문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연합훈련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실시한다고 한국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연습에 미군은 지난해보다 7,500명이 줄어든 규모인 17,500명이, 한국군은 5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번 훈련에 B-52 장거리 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 자산이 출동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울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와 요격, 응징 체계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며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연습에는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뉴질랜드, 네덜란드, 영국 등 7개 국가들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일본 시마네, 히로시마, 고치 등 9개 현에서 오늘 긴급 미사일 경보 시스템 가동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 지역은 북한이 괌을 향해 발사하겠다는 탄도미사일의 궤도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오늘 훈련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상정해 이들 지역에 전문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9개 현에서는 거리 곳곳에 확성기와 휴대전화 메시지, 케이블 TV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유사시에 대비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내용을 전파하는 J-Aler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어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적어도 100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사건은 오후 5시 무렵 흰색 벤 차량이 바르셀로나 구시가지에서 갑자기 보도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 돌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벤 차량 운전자는 군중들을 차로 친 직후 현장을 빠져나와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당국이 현재 운전자를 수배 중인 가운데 경찰은 어제 용의자 2명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바르셀로나 테러 몇 시간 뒤 스페인 남부 해안 도시 캄브릴스에서 또 다른 차량이 거리의 시민들을 돌진했습니다. 경찰은 가짜 자살 폭탄 벨트를 메고 있던 용의자 5명을 사살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6명과 경찰관 1명이 다쳤습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호아킨 포른 내무장관은 두 사건이 연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스티브 코언 하원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언 의원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덕적 지도력의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일어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증오에 찬 행동을 명백히 비난하지 않고 심지어 그들 중에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달에는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미국 공공종교연구소가 지난 2일에서 8일 미국 내 성인 2천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10명 중 4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조사 때보다 10% 높아진 것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상징적 수도 라카를 탈환하기 위한 국제 동맹군의 노력이 조금씩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라카 작전의 지상군인 쿠르드 아랍연합, 시리아 민주군은 인구가 밀집한 도심 지역에서 ISIL과의 전투가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민주군 대변인은 VOA에 ISIL이 자살 폭탄과 저격수, 무인기, 땅굴을 이용해 동맹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18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 장관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통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합참의장도 도쿄에서 일본의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적 언사에 대응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의 발언이 최근 눈에 띄게 완화됐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집권 100일을 낙제점이라며 미한 동맹 강화를 비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서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2도, 최고는 21도에서 30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 장관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통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는 강력한 군사적 결과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대화의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 continue our full-out efforts working with partners, working with allies to bring that pressure.
틸러슨 장관은 17일 미일 외교 국방장관 안보협의회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협력국과 동맹들과 함께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압박의 목적은 어느 시점 북한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단합된 국제사회 메시지를 통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길을 선택할 경우 고립의 수준이 암담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암담할 것이란 점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라고 틸러슨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노력은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는 과거와는 다른 결론을 낳을 것이란 점을 이해한 상태에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 강도가 이전보다 한층 더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What's different about this campaign is I think the level of international unity around this campaign, the level of cooperation we are getting from China.
지난 20년 동안 대북 접근법과 비교했을 때 국제사회의 단합과 중국 등 역내 다른 나라들의 협력 수준, 또 대북 압박 캠페인의 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어 현재 직면한 위협의 수준 등으로 볼 때 어떤 외교적 노력도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강력한 군사적 결과가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미국은 군사 준비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평시 때나 군사적 대치를 앞둔 상황에 상관없이 일본과의 조약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호주,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역내 협력 국가들과의 3자와 다자 안보와 군사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고 더 나은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ogether we will deter and if necessary defeat any threat. Any initiation of hostility.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어떤 위협도 막고 필요한 경우 물리칠 것이며 북한의 어떤 적대 행위가 개시되더라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초래하게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매티슨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양자 활동을 지속하고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동맹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사일이 일본과 괌, 미국, 한국을 향해 발사되는 경우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도 이날 회견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효과적인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동맹인 미국과 일본은 방어태세와 능력을 강화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n the threat of ballistic missiles, as an alliance.
고노 외무상은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이 진로를 바꾸고 협박과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며 비핵화에 나서는 것과 진지한 대화에 준비되는 것 등이 매우 중요하며 가장 우선시돼야 할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방위상은 두 나라 장관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억지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미국이 더 많은 전략 자산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해왔고 이 지역에 대한 공약을 가시적으로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일본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오늘 도쿄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최고 지휘관인 카와노 가스토시 통합망료장과의 회담에 앞서 일본에 대한 공격은 일본과 미국 두 나라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또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외교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미일 양자관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두 나라 동맹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던포드 의장과 기와노 통합망료장은 이날 회담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에 두 나라가 긴밀히 연대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적 언사에 대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의 발언이 최근 눈에 띄게 완화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괌 포위 사격에 대한 승인을 미루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당국자들이 유화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염과 분노, 군사적 해결책 장전 완료 등 북한과 말폭탄을 주고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러나 괌에 대한 포위 사격을 위협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북한의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재앙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4일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해 괌 포위 사격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미국의 행동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공개된 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데 계속 관심이 있다며 거듭 대화 용의를 밝혔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한 발 물러서기 전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고문에서 군사적 방법보다는 북한과의 협상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이례적인 이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도 17일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군사적 해법은 끔찍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경제적 압박만으로는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고 평화적인 방법을 선호한다며 다만 북핵 허용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전쟁 임박설과 미국의 선제 공격 가능성을 미군 최고위 당국자들이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도 1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군사적 해법은 없다. 그건 잊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배넌 수석 전략가는 아메리칸 프로스펙트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전쟁 시작 30분 안에 재래식 무기 공격에 서울 시민 천만 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 내게 보여줄 때까지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외신 기자 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미북 간 거친 언사가 오고 간 이후 대화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 good show of goodwill would be to stop nuclear testing, to stop ballistic missile testing, to stop destabilizing activities.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영내 안정을 흔드는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선의를 보이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CBS 방송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과반수는 현 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59%가 군사행동 위협에 반대한 반면 찬성은 33%였습니다. 그러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 군사행동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58%로 반대한다는 응답자 3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북핵 협상을 위해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 핵과 관련해 레드라인을 언급한 것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8일 열린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북한의 도발금지선, 이른바 레드라인에 대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경두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레드라인의 의미는 지금 현재 북한에서 치킨게임처럼 막다른 골목길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네.
예, 전체적으로 억제하기 것이죠. 위해서. 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 이야기는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방위원들은 또 정 후보자를 상대로 한반도 비핵화 해법에 대한 견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여야별로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야당인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역대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켜왔지만 최근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바른정당은 핵 공유를 거론한다며 정 후보자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핵에 대한 그런 대응 능력은 지금 현재 한미 간의 맞춤형 억제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와 함께 북한 핵 문제 협상 수단으로 미한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의와 정경두 후보자의 문답 내용입니다.
외교적 협상의 수단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축소나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 조치의 중간 단계로 핵동결 협상을 하자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궁극적인 것은 비핵화이고 중간 단계로 핵동결을 하자는 정부 정책에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주고 군심을 결집해 부여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회 경과와 합참의장으로서의 평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정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이양호 전 합참의장에 이어 23년 만에 두 번째 공군 출신 합참의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경상남도 진주 출신으로 공사 30기인 정 후보자는 F-5를 주기종으로 하는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2,800여 시간의 비행기록을 갖고 있으며 전력건설과 작전 분야 전문가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집권 100일을 낙제점이라며 미한 동맹 강화를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북 관계 우선 정책을 펴면서 미한 관계를 이간하려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평가하면서 남북 관계에 대해 낙제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노동신문은 18일자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촛불 민심으로 출현한 정권이라고 하지만 남북관계 항목은 낙제라고 비난하고 그 원인으로 대화와 남북선언 이행 등을 떠들었지만 행동은 정반대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재와 대화 병행론에 대해서도 북한을 압살하려는 책동에 추종하는 반통일 대결론이라며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추가 배치 지시와 미한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그리고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추진 등을 악랄한 도전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바란다면 외세와 결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도 17일 문 대통령의 최근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비난했습니다. 민족화해협의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굳건한 미한 동맹을 토대로 한 만반의 태세 유지 등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들을 거론하면서 전쟁만은 기어코 막겠다면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말하는 것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를 향해 미한 동맹 강화에 의한 전쟁이냐 아니면 반미투쟁에 의한 평화냐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북한 당국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남북관계보다 미북관계를 우선시하면서 미한관계를 이간하려는 대외정책 기조를 담은 반응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집권자로 지칭하는 등 표현 수위를 조절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를 적절하게 활용해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대해서는 뭐 인정해 줄 거고 반면에 이제 뭐 미국과 같이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함으로써 한미 공조를 북한 쪽에서는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핵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 정부에 대해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등 경제 협력 재개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는 그런 국면을 유지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법은 아마 북미 관계에서 풀어나가려고 할 겁니다. 북미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뭐 파격적인 방식의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조 박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비정치적, 인도주의적 현안에 돌연 호응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잇따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있을 수 없다고 한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미한 공조를 이간할 적당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한국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오히려 남북관계에서 파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아니면 평창올림픽이나 이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파격적인 대화를 추구함으로써 사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당황하게 되죠. 그러면은 한미 간의 이간 내지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형국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부수 효과를 노릴 수 있거든요.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도 한국 내 민족주의 세력의 지지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북한의 파격적인 반응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중남미 4개 나라의 북한과의 외교와 통상관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이들 나라들은 올해 제출한 유엔 안보리 이행 보고서에서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에서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중남미 나라는 페루입니다. 페루 정부는 지난 6월 28일 안보리에 제출한 2321호 이행 보고서에서 자국 외무부가 지난 4월 북한 대사관 측에 최대 수용 외교관 수를 6명에서 3명으로 줄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 한 달 뒤인 5월 17일 거듭 서한을 보내 북한 대사관 측이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사관 직원 일부의 이민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21호는 각국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페루는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페루는 지난 5월 북한 정부가 요청한 3명의 임시 외교관 비자 발급 요청을 거절했다는 내용과 함께 자국 금융정보국이 북한 외교관들의 은행 계좌 보유 내역을 확인한 사실도 이행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멕시코 역시 2321호 이행 보고서에 북한 외교관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멕시코는 지난 2016년 북한 대사관의 직원 숫자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 이후 이행보고서 제출 시점인 5월 16일까지 이 숫자가 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자국 주재 외교관 감축 사실이 안보리에 제출된 공식 문건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멕시코 정부는 북한 외교관들이 한 개의 은행 계좌를 통해 봉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명시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14년 자국 해역에서 좌초한 북한 선박 무두봉호 문제로 북한 당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무두봉호에서 불법 화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멕시코는 이 선박이 유엔 제재 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이라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억류해왔습니다. 이어 지난해 몰수를 결정하고 곧바로 폐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브라질도 이행보고서에서 지난 4월 19일 대통령령을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자국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브라질 당국이 북한 외교관의 불법 활동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대북 제재 대상자의 자산 등을 압류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이행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난하는 언론 성명을 2017년 총 3차례 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남미 나라인 칠레는 2.3.2로 이행보고서에 북한과 과학과 기술 분야 협력이 없고 동시에 북한 외교 공간이나 북한의 은행 계좌가 자국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3.2로 공동 발의국인 칠레는 법령을 토대로 완전하고 엄격한 대북결의 이행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6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현재 김정은 정권의 외교적 고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브라질과 멕시코, 페루, 칠레 등은 북한과의 외교 통상관계를 모두 단절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듯 대북 전략적 인내의 시기는 끝났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힘과 경제, 외교의 모든 능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은 10년 뒤에도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미국 농무부가 전망했습니다. 식량 사정은 점차 나아지겠지만 개선 속도가 느려 10년 뒤에는 아시아에서 예멘 다음으로 가장 안 좋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농무부는 앞으로 10년 뒤인 2027년에도 북한 주민의 41%인 1,080만여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국제식량안보평가 2017-2027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무부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 열량을 2100칼로리로 보고 이를 섭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뒤인 2027년에도 하루 평균 2100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는 주민 수가 108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농무부는 2017년 현재 북한 주민의 54%가량인 1,360만여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상황은 점차 개선되는 것이지만 10년 뒤에도 식량 부족 상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무부는 지난해 같은 보고서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북한 주민의 40%가량인 980만여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10년 뒤인 2026년에는 30%인 790만여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농무부의 스테이시 로슨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당시 BOA에 전반적인 국제 곡물 가격 하락으로 10년 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점차 개선되겠지만 북한 주민 1인당 소득 증가율이 매우 저조해 개선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뒤 곡물 필요량과 생산량 격차인 절대 식량 부족부는 생기지 않겠지만 하위 계층에 속한 790만여 명은 최소 21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할 능력이 없어 식량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의 수가 980만여 명에서 1360만 명으로 380만여 명이 증가했으며 10년 뒤 북한에서 식량 부족을 겪는 인구도 290만여 명이 더 많을 것으로 분석한 겁니다. 미 농무부는 이와 관련한 BOA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미 농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특히 10년 뒤 북한의 식량 사정은 아시아에서 예멘 다음으로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무부는 아시아에서 10년 뒤에도 식량 부족을 겪는 주민 수가 전체의 10%를 넘는 나라는 예멘과 아프가니스탄, 북한뿐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농무부는 또 2017년 기준으로 모든 국민들이 최소 2,100칼로리를 섭취하기 위해 필요한 식량의 양을 계산한 식량 부족량이 62만 3천 톤이며 10년 뒤인 2027년에도 43만 5천 톤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경기도 광명시는 최근 경의선 도라산역에서 광명에서 개성 유라시아 대륙철도 용역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남북철도 연결을 발판으로 유라시아 대륙철도로 진출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를 추진하고 있는 양기대 광명시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기대입니다.
광명시는 최근에 경의선 도라산역에서 유라시아 대륙철도 관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우선 지금 남북관계가 좀 엄혹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우리 KTX 광명역에서 북한의 개성까지 가는 광명개성 고속철도 연결 사업의 타당성 용역 착수 세미나를 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용역 세미나를 통해서 그 목적을 알리고 또 연말까지 광명에서 개성까지의 고속철도 타당성의 그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광명시가 발주한 이 남북철도 노선 관련 용역의 주요 연구 과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요. 우리 광명역에서 개성까지 가는 그 노선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것인지 최적 노선인지를 확정하는 거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서의 광명역 또 남북철도를 잇는 의미의 광명역의 기능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우리 광명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는 30-4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 국내외 관광객들을 또 국내외 그 출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지 또 서울역과의 윈윈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역도 유라시아 대륙철도 구상이 있는데 그러면 이 광명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이제 우리 KTX 광명역에서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하려고 하자는 그런 그 계획들을 2015년 말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국내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서울시도 서울역 지하에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의 어떤 기능을 넣겠다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에 이런 그 같은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 우리 KTX 광명역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가깝기 때문에 국내외 그런 승객들을 흡수할 수 있고 또 저희 이 광명시의 구상은 KTX 광명역에서 김포공항 일산의 대곡역, 파주문산, 도라산, 개성까지 가는 이러한 노선을 새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에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내외 승객을 흡수하고 새로운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KTX 광명역을 출발역으로 한다면 이게 바로 유라시아 대륙철도로 가는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떤 계기로 이 광명과 개성 남북철도 연결 또 나아가서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 구상을 하게 됐습니까?
네, 저도 이제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그렇게 했지만 평소에 통일에 대한 열망도 있었고 또 이 남북철도를 좀 연결해서 우리 한국이 북방으로 가는 동북아를 포함해서 북방으로 가는 이런 시대가 열려야겠다는 소신이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KTX 광명역이 2004년에 고속철도 출발역으로 지어졌는데 그동안에는 허벌판으로 있다가 최근에 우리 저와 광명시가 열심히 해서 그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러한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의 기능을 다시 우리가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2015년 말부터 물론 그때는 남북관계가 매우 안 좋고 또 한중관계도 사드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네.
씨앗을 뿌린다는 심정으로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북한이 철길을 열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인접해 있는 중국의 단동, 훈촌, 러시아 핫산 이런 도시들과 교류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교류 속에서 우리가 가장 절실한 게 우선은 광명에서 개성까지를 연결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먼저 추진하였대 가지고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경기도 광명에서 북한 개성이 철도로 연결이 됐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지금은 뭐 핵 문제로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진정이 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철도 연결 사업이 본격화 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요. 2014년에 북한과 중국 당국이 중국의 단둥에서 신우주, 평양, 해주, 개성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 계획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광명에서 개성까지 이게 먼저 연결이 된다면 나중에 남북이 이걸 합의만 한다면 남북과 중국 더 나가서 다른 외국도 참여해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광명에서 개성, 평양, 신우주 단둥까지만 연결이 된다면 이것은 베이징으로 가는 그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광명에서 우리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베이징까지 7시간 이내에 갈 수 있어서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가 열리고 또 광명은 동북아 물류의 허브가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현재 남북관계로 미뤄보면 이 북한과의 협력 문제가 큰 과제일 텐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실 계획인가요?
네, 우선은요. 제가 2015년 말부터 이런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를 얘기했을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남북관계가 물론 핵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풀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고 또 미국도 적어도 전쟁만을 막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전쟁을 하지 않는 전제로 한다면 북한이 가야 할 길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평화 번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남북 철도를 연결함으로써 한반도 경제 통일 시대의 어떤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뭐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남북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돼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광명이라는 데가 어딘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광명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이 지역을 어떤 이름으로 불렀는지 그 부분 그다음에 현재 인구는 어느 정도고 간단하게 이 도시를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우리 광명시는요. 서울하고 붙어 있습니다. 다리 하나를 건너면 우리 광명시입니다. 서울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한 60%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할 정도로 서울의 베드타운이었습니다. 인구는 한 35만 정도 되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2010년부터 우리가 KTX 광명역을 활성화했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추진하는 특히 우리는 40년 벌어진 폐광을 관광지로 만들어서 1년에 한 150만 가까이 오는 그런 관광지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KTX 광명역을 활성화해서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을 추진하기에 지금 가장 좋은 입지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구상하고 이 구상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양기대 시장을 연결해서 광명에서 개성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 구상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에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 31개월 동안 억류됐다 지난주에 풀려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캐나다 도착 다음 날인 지난 13일 자신이 담임 목사로 있던 토론토 소재 큰빛교회 주일 예배에 참가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에 따르면 임 목사는 예배가 끝난 뒤 교인들의 환영 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자신이 석방된 과정과 북한에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임 목사는 종신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은 뒤 처음 했던 노동은 12월의 추운 겨울 산속에서 얼어붙은 땅을 깨고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심는 일이었다며 두 달 동안을 그렇게 하니까 팔도 못 들겠고 숨도 못 쉬겠고 하루 16시간을 파면 이틀에 한 구덩이를 팔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북한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과거에 했던 설교 중에서 북한이 신성한 곳으로 여기는 금수산 기념궁전에 대해 언급한 것이 이유였음을 알게 됐다며 북한에서 많은 책을 읽고 난 뒤 자신에 대한 북한 측의 선고에 대해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임 목사는 또 북한 정권이 강경하게 나오는 미국을 무서워하는 듯 했다며 자신의 석방도 여기에 관련돼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은 휴대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에 대한 북한 정권의 감시와 통제가 아동들의 인권을 더 악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Amnesty International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은 구체적인 침해 유형으로 가족들 사이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제한과 가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 외부 정보 통제, 교육의 목적과 아동 권리 제한을 꼽았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다음 달 11일부터 2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인권상황 본 심의를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Amnesty International은 유엔이 북한 정부에 아동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체제 선전에 집중된 북한의 교육은 획일적이고 다양성이 없어 학업 성취도와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1989년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담은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고 북한은 이듬해인 1990년 이 조약의 서명과 비준 절차를 마쳤습니다. 미국 하원의 맥 손베리 군사위원장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방어 능력을 진전시킬 것을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손베리 위원장은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의 위협 수준과는 별도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그대로 유지 진전되는 만큼 미국의 방어력도 그만큼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베리 위원장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이 괌을 비롯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며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능력도 완비했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동맹국과 협력해 방어 훈련을 하는 데 대해 북한이 협박하도록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도 이런 훈련을 통해 대북 핵 포기 압박을 더 가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서울의 민간단체가 남북 통일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할 통일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코디네이터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별로 앉을 겁니다.
탈북자 지원단체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에서 남과 북의 화합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제3기 통일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인데요. 지난 8월 16일 저녁 첫 수업이 있었습니다.
1기 첫번 1기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논문까지 나왔었어요. 끝날 때.
통일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은 남한 주민 14명과 탈북 주민 14명이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앞으로 10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세조위 교육장에서 강의가 이뤄집니다. 이 강의를 맡은 홍영호 강사의 설명입니다.
통일 코디네이터 아카데미 프로그램입니다만은 우리가 통일이 되면 정치적으로는 이제 쉽게 통일이 되겠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통일, 사회 통합 이런 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에 오랫동안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같이 이렇게 통일되어서 같이 산다 하더라도 이런 이념적 그 차이 때문에 쉽게 빨리 동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코디네이터를 전문인들을 양성해서 앞으로 통일돼서 이분들이 우리가 사회 통합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미래의 통일 일꾼들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홍양우 씨는 앞으로 매주 남북 간의 정치와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를 교육하고 남북 간의 차이에 대해 통일 이후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 교육생들에게 강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주 단위마다 남북 간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 남북 간의 어떤 차이들을 교육을 하고 이 차이들을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교육생들끼리도 서로 다양성을 가지고 남에서 온 사람은 북한 사람들 이해하게 되고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이 교육을 통해서 남쪽에서 온 교육생들을 같이 서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또 거칠 겁니다. 그리고 또 토론도 하고 또 1박 2일 워크숍도 하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수업을 듣는 남북의 주민들 모두 진지한 태도로 첫 시간 수업 함께했습니다. 첫 시간을 함께한 한 탈북자는 자신들이 먼저 온 통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수업에 열심히 임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교육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제 변화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내가 좀 변하는 게 이게 보이고 사실 통일 코디네이터라 할 때는 사실 뭐 제가 뭐 북한에서 왔지만 뭐 통일이 된다 안 된다. 통일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뭐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사실 이거를 배워서 아직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하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또 다른 한 탈북자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남과 북의 주민들이 생각의 차이를 서로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 그리고 남한이 생각하는 통일 또 이제 다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통일 그 코디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기본 오늘 관건인데 사실 이 강의를 들으면은 이제 남한 분들도 같이 우리가 이제 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각자들이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통일이 개념이 뭔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개념이랑 서로 이제 접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잘 이 코디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를 이제 다시금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남북의 통일 전문가를 양성하는 강의인 만큼 남한 주민들 역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념 자체가 틀린다는 것보다도 사람 자체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은 정형화된 일을 하는데 남한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매치가 안 된 거죠. 아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세주에서 하는 일이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지금 이제 10주간의 교육인데 만약에 그게 끝나면 아마 저도 하나의 일조를 하지 않을까.
홍영우 강사는 첫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남북의 통일이 더 가까워지고 있음이 느껴진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통일이라는 것이 먼 미래만 오는 것이 아니라 벌써 통일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교육 시간에도 보면 남쪽 사람들, 북쪽 사람들이 거의 반반씩 이렇게 모여서 아주 그 밝은 마음으로 같이 화합하는 마음으로 하는 걸 봐서 야 이제 통일이 벌써 다가왔구나. 통일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도 조금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통일 코디네이터 수업은 10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고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살충제 계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49곳에서 팔면 안 되는 계란이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고 정부가 사과에 나섰습니다. 취임 100일째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인터넷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고마워요 문재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젓가락 연구소가 개소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 살충제 계란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네. 한국 정부가 전국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밀 조사를 했고요. 문제가 된 살충제 계란이 나온 농장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적발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계란을 모두 회수해서 폐기 처분한다고 밝혔고 앞으로 유통되는 계란은 안전하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밝혔는데요. 지난 사흘간 한국 전역 산란계 농장을 조사해서 문제가 된 살충제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도 함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정부는 살충제 계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지난 8월 15일부터 나흘간 불평과 걱정을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살충제 계란이 생산된 농장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전체 산란계 농장의 4% 정도였습니다. 한국에는 1239개의 산란계 농장, 그러니까 알을 낳는, 달걀을 낳는 농장이 있는데요.
네.
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친환경 인증을 받은 31개의 농장을 포함해서 모두 49곳 산란계 농장에서 시중에 절대 유통되면 안 되는 그런 살충제 계란을 생산했던 겁니다. 또 허용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이 살충제가 검출된 친환경 인증 농가가 37곳으로 이 살충제 계란 농가 전국에 모두 86곳인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문제의 계란이 확인됐고 폐기된다니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먹었던 살충제 계란이 얼마나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여전히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정부의 발표가 나와도 계란을 섣불리 손대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 농약이든 살충제든 인체 해로운 성분은 분명하고요. 아무리 적은 양이라고 해도 오랜 기간 몸에 축적됐을 경우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려를 고려한 듯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조언을 냈습니다. 계란에서 검출된 살충제 대부분은 한 달이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급성 독성의 우려가 크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다른 식용 가축에 대한 정부 인증 또 살충제 사용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식용 가축이라면 소나 돼지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소나 돼지를 사육할 때도 살충제를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축산업계에서는 소와 돼지의 경우는 농약이라든지 항생제, 호르몬제 등 150여 개 항목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하는 축산 이력제가 있고 닭을 사육하는 경우와 다르다. 우려를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의 그 불안감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 이런 우려에는 사흘 만에 이루어진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졌겠느냐 이런 불신도 더해져 있는데요. 일부 소비자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스스로 안전하게 생산된 계란 농장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살충제 계란으로부터의 먹거리 안전을 챙기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고 있군요. 실검 1위, 셀카봉, 여론 조작 논란,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국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이걸 실검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취임 100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인터넷에 고마워요 문재인이라는 그 특정 검색어를 대거 입력을 하면서 이 말이 실검 1위를 장식하게 된 겁니다. 또 어제 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관의 도움을 받아서 찍은 스마트폰 셀프 카메라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취임 100일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SNS 시대에 가능한 대통령의 인기 관리, 실시간 소통 방법이군요. 그런데 이 소식에 여론조작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로 만들어진 순수한 의미의 인기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보통 인터넷 포털의 상위 검색어에 그 화제가 되는 인물들은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그 대형 사건 사고의 문제가 된 그 핵심 인물들이 오르게 되는데요. 고마워요 문재인이라는 이 특정 문구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도록 한 것. 의도가 있는 지지 세력의 선동일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한국의 야당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비판인데요. 대통령이 여론조작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젓가락 연구소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젓가락의 역사와 가치, 젓가락을 매개로 한 새로운 한류 문화를 불러일으키겠다는 어떤 목적의 젓가락 연구소입니다. 최근 충청북도 청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과 일본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젓가락, 생활 도구의 의미를 넘어서 어떤 인류 문화의 가치를 담아보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한중일 3국의 서로 다른 문화를 표현되는 이 젓가락의 가치를 알리는데 한국이 더 앞장서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도 담겨 있답니다.
젓가락 연구소, 그러고 보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과 일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생활 도구인데요. 이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해 본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네요.
네, 사실 뭐 그런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연구나 입증 이런 부분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젓가락 문화를 가진 한국 사람들이 생명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라든지 정밀 반도체 산업에서 앞서가는 이유다. 뭐 양국이나 사격이나 의술 등 어떤 미세한 손기술 분야에서 빼어난 능력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젓가락 문화 때문이다. 뭐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연구도 심증적인 가설에 가까웠던 겁니다. 젓가락연구소는 전직 문화부 장관과 식품업계 대표, 학자, 예술가들이 고문과 연구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젓가락의 두뇌 발달과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나가고 각종 젓가락 문화상품도 개발하고 젓가락 교육교재도 발간하고요. 한중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앞으로 이런 젓가락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발굴하는 데 많은 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재미있는 젓가락연구소 소식이었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